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가 살아났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니 24장 2절 돌이 무덤으로 굴러져 나온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려지나요? 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의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번개 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남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일어났다. 그들은 수수께끼에 대해 숙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상실을 슬퍼하며 종결 과정을 시작하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희망과 꿈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전체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나이까?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대반전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에겐 매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들은 전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그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필요했습니다. 이 다이나믹은 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압도되고 혼란스러워지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린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헛된 소리로 여겨 믿지 않았다. 여기에서 그들은 여자 말들을 믿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유된 여성에 대한 1세기의 관점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네개 복음서 모든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는 몸을 굽혀 세마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가버렸다. 여기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그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이자 친구를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지막 기억 중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그들의 눈을 맞췄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3일 동안 베드로는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더니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할 때 예수께서 친히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마침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같이 걸으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는 특히 고통 속에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훌륭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면서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얼굴을 내리깔았다. 그의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묻되 예루살렘에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하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7절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예언자였다.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인들이 사형선고에 예수를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혔으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라고 바랬노라.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또한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일행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얼마나 더디 믿는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시, 모든 노래, 율법, 도표, 예언자, 족보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가 항상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은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더 가려는 듯 계속 가셨다. 그들이 예수께 강권하여 이르되 저녁이 가까우니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하루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30절과 3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에 그들이 눈이 맑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눈을 뗐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며 눈을 뗐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모든 일이 주간의 첫째 날에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8일을 가리키며 새로운 것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는 7번의 식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8번째 식사입니다. 8일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 수치, 죽음, 부서짐에 대신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모두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가 여행하는 인생의 길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무엇을 합니까? 33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말하였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자기들에게 알아보게 된 일을 말하니라.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삶의 큰 반전이고 또 우리의 삶의 큰 반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왕을 향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왕국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새 인류, 새 하늘, 새 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만물의 대역전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부서진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죄로 덮여진 변형된 육체로 그것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가 여인들, 베드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미래의 희망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9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